세례 요한 이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 진풍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하루에 세례를 베푼 사람의 인원이 몇 명쯤 됐을까요? 정말 최소하게 잡아도 한 50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한 100명 정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학자들은 더 많이 줬을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최소한 100명 정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두 주만 지나가도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뭐 안식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한 1200명 정도 되는 거죠. 한 달 정도 하면 한 2000명 정도 세례를 주고요. 3개월만 해도 한 6000명 정도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손을 거쳐갔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바로 그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그 하루에도 수백 명씩 지나가는 바로 그 수많은 인파 중에 어쩌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인파 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는 사촌지간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사벳이 태중에 이 세례 요한을 뵈었을 때 마리아가 자기에게 그 천사가 임하였던 자기가 또 그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당시 이렇게 친했으니까 그 두 아들들도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멀리 보면 한 육촌지간 정도 되는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 촌수를 따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그를 알아봤다 한 것은 그분의 참 정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것이죠.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잊을 수 없는 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하면 열재앙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열 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취하여 우슬초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pass over지 않습니까? 넘어간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유월절 어린 양, 즉 그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바로 그런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속건 제물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즉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끌고 가는 그 어린 양, 제단에 바치기 전에 먼저 머리에 안수하여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라는 그 표시를 행하고 그리고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제단 위에 불타여지는 바로 그 희생양, 바로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리고 속건절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 이것을 합쳐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민족과 또 지역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전부터 자신의 이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만 이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직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위대한 분인지 그가 누군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누가 메시아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가 평상시 알고 지냈던 지인이었고 또 자기의 또 가까운 친척이었던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온 인류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그의 메시아 되심을 세례 요한이 어찌 한 번이라도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따라서 요한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한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역사 속에서 먼저 예수님보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시죠.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그렇게 알고 지냈던 자기의 그 친척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고 그 자신도 평생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34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31절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인 줄 몰랐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인인 줄을 너가 알아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누구 위에 과연 성령이 머물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100명 이상은 그가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 세례를 베풀면서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사람은 아닐까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근데 정말 예측을 뛰어넘어서 그가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자기 친척이었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되심을 그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깨달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와 그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 없이 부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오시는 그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임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다.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줬어요. 이것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것을 표합니다. 그래서 물의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회개를 보증해 주시고 그가 이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인쳐주신 것, 쉽게 말하면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죠.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 뒤에 오실 성령을 베푸실 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가장 마지막 말씀 34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보고 그가 무엇임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가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한때는 이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고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수가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그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또 이 예수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증인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